이태원에서 10월 29일 참사가 있었죠. 참사 당일 토요일 밤에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는데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실황에 가까운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뉴스의 실제 데이터와 너무나 달라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졸이면서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의 주일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대단히 궁금하여서 바로 이 스마트폰을 열게 되었습니다. 실제 희생자 수를 확인하고 너무나 참담하고 또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또 무거운 마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소식에 직접적으로 저와 관련된 분들은 없으셨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가슴이 무겁고 여전히 어려운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희생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 누구라도 그 위치에 있었다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또 우리 개인의 사건들로 인해서 힘에 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은 이후에 20일이 지난 시점에 11월 20일 추수 감사절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었던 조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구급대가 와서 CPR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본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또 전화가 와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곳에 가서 형사를 만나고 또 과학수사대가 와서 검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버님을 앞에 두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주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고 새벽 내내 관련돼 있는 일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여러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삶의 고단한 문제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들, 또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이 고통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모 방송국에 방송 기자로 30년 이상 근무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연달아 천국에 보내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힘에 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대단히 고민하며 연구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이 의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이 고통을 만들었다라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역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후로 심리치료에 관련된 해외의 수많은 명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책들을 정독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 인간의 의식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책을 쓰게 되었고 결국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름의 답을 찾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의 문제를 기독교 말고 다양한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불교와 힌두교는 범신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고통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의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들 종교의 특징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욕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좌절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이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을 해소하기만 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불교 같은 곳에서는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무지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여겼습니다. 고통의 주체인 내가 욕구의 좌절로 인해서 뜻한 대로 안 될 때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불교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잘 깨닫기만 하면 득도하게 되고 또 바람하지 않는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고통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유교에서는 이 고통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통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악하거나 사리사욕에 빠져서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성왕이나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통치자를 철인, 성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모든 관료들 역시 철인 치자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교에서 그래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성 외왕이라고 하죠. 안으로는 성인이어야 되고 밖으로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식과 덕행을 두루 갖춘 자가 통치할 때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유교의 세계관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속과 정령 숭배의 사상에서 고통은요, 초자연적인 영의 개입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영들, 귀신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들을 잘 달래고 어르고 그들을 부적이나 그 밖의 모든 주술로 해결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이슬람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샬라라고 하죠.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신의 뜻이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통 자체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도 고통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고난과 고통 시에 성경의 인물들은 두 가지 욕구가 찾아오죠. 첫 번째로 왜 그러한 고난이 자기에게 닥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 고통을 겪었을 때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삶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이 고통의 문제를 최고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통에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한 가지의 이 도식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이 도시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중에 빌라도의 마음을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희생제사 드리는 몇몇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배적인 인간구 사상은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사건은 그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희생은 이들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런 참사를 겪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고약하고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죽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달아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3년 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의 그 비유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 갑작스러운 화를 당하는 것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단지 적들의 침범이 있었다면, 침략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과정지기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과정을 다 견뎌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라고 정하였습니다. 성경에 이 본문의 내용들이 두 번 등장하고 있죠.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그의 백성들이 동일한 태도로 그들이 머리를 가리고 울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과 백성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마지막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벤메르학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용사들, 친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부류의 대상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드 사람 이때, 그는 자신의 친위대였죠. 군인이었습니다. 또 제사장 사독과 또 레위인들 아비아달 제사장 직군들과 대화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렉 사람 후세, 그는 자신의 형제와 같은 자들이며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과 대화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넘어 도망가는 다윗과 신하들의 모습은 참회의 행렬과 대단히 유사해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제사장들과 대화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겪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역의 소식을 접해 들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가장 먼저 신속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둘러 신속하게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내용에는 도망가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간을 끌고 자신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부하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갑니다. 또 오랜 시간 세부류의 대상들과 대화하면서 압살롬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딜레이 시키면서 이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의아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너무 빨리 예루살렘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다윗성, 시온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군대를 전국적으로 일으켜서 반역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다윗성, 예루살렘성은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침략이 또 탈환이 불가능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가운데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지키고 보호하며 자신의 방어망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까다롭고 공격하는 자가 가장 힘들고 다윗 자신도 대단히 어렵게 이 성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다윗성은 마지막으로 거의 차지했던 성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농성을 벌이면서 수성전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다윗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빨리 포기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성이 피로 크게 얼룩질 것을 염려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해하고라는 이 동사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범죄에 대한 재앙의 결과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으로 알고 다윗성을 예루살렘성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이유로 압살롬이 반역이 일찍이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 행했던 범죄의 결과로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이 내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죠. 신속하게 이것을 벗어나다 보니까 10명의 자신의 아내들을 성에 두고 이 성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그녀들을 남겨두고 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요, 이 본문이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삽입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인 만큼 자신의 아내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런 근친상간에 대한 이 범죄를 본인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누이 나말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일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도망가자라고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이것을 천천히 천천히 가장 늦게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처리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의 대화가 있죠. 그가 변메라기에서 예루살렘성의 마지막 집에서 그의 모든 친위대들 600명을 다 보낸 다음에 그가 천천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세부류의 대상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다윗은 잇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었죠. 일단은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내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많은 이방인 부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부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외국인 용병이었던 이 한 사람에게 자신을 따를 것인지 자신을 떠나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라는 이름 뜻이요,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 언어적인 유의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함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때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가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가 대답합니다. 저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때를 시험했다기보다는 이때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던 현재의 상황은 나그네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 방불한 이때를 들어서 이때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때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다윗의 공동체는 다시 한 마음과 한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고통의 현장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24절부터 29절까지 사돗과 레위인들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서 그들이 법궤를 다 메고 도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든 그들에게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본래 있던 위치에 갖다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라라고 전합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세 가지로 오늘의 제목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맨발로 걸었다라는 것은 그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과 같이 비참한 신분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울었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우부케라는 단어로 이게 잠깐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도벨의 이 모든 계략과 모략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질 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구와 같은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정치인 역시 압살롬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의아한 부분들과 이러한 세 부류와의 만남들 가운데 다윗은 크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방법을 모색하여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어떻게 보면 체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당해야 될 이 결과들을 다 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 과정들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다윗의 선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아내들을 성에 두었던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와 천천히 대화했던 것도 자신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계보를 잇는 자신의 가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영성가이면서 미국의 고등교육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인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농경사회에서 살 때는 삶을 바라보는 틀을 사계절로 봤다는 것이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소생하는 계절 봄, 열매가 준비되는 계절 여름, 열매가 물에 익는 계절, 결실하는 계절 가을, 겨울은 소멸과 죽음의 계절, 이렇게 사계절로 인류가 인생을 바라보는 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류가 공업사회를 살면서 삶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대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만들고, 인간은 돈을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생활도 만들고, 사람도 심지어 만드는 존재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단지 원료의 입장에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조차,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인생에서 어두움이 없는 밝음을 원하며,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며, 고통과 실패 없는 성공만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실패감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농업사회에서 바라봤던 인생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생의 틀을 바라보게 된다면 끊임없는 계절의 순환과 같아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득이 있으면 손실이 있을 수 있고, 투쟁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고통도 감내하고 또 기쁨도 감내하면서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야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현재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중에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히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수동적인 태도, 감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소멸과 죽음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욕심과 죄악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죽어야 될 자를 완전하게 죽이며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용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또 죽어야 될 자아가 죽는 이 태도를 취한다면 이 겨울은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아가 죽고 겸손히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삶의 고통은 단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견디고 감내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에서 다윗은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 가운데 다시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 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궤를 볼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악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취한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될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고통의 문제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답을 찾으시고 또 죽어야 될 자아와 잘못된 죄에 대한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이 대림절, 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모든 복된 기간 가운데 진정한 이 샬롬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서울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